예, 이제 올해도 다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뭐 다음 주가 송년주일이죠. 예, 이제 두 주밖에 올해가 남지 않았습니다. 또 성탄절도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고 오늘은 주일로 따지면 성탄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청년과 성탄절이 맞물려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의 이 허송거리고 들뜬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게 무언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성탄절이 왜 기뻐해야 하는 날인가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사실 기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탄절을 기뻐합니다. 제가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좀 있어봤거든요. 근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도 나름대로 성탄절을 즐겨요.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성탄절 막 장식도 해놓고 막 그럽니다. 뭐 그분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타겟에 가서 성탄절 카드를 샀어요. 근데 굉장히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타겟에 가니까 이렇게 카드 섹션이 이렇게 뭐 한 세네 개가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굉장히 큰 면 한 면이 다 성탄절 카드로 이렇게 쫙 다 장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몇 개 고르리라. 그리고 카드들을 막 쳐다보는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그 수많은 카드 중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카드는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관한 어떤 내용들, 심지어는 뭐 동방박사 그림도 없어요. 말구의 예수님의 어떤 사진도 없고 이런 그림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가 보내는 성탄절 카드인데 그래도 예수님에 관한 어떤 그런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 한 면을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장도 우리가 정말 성탄을 기념할 만한 의미 있는 카드가 단 한 장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찾았으면 그런 카드가 더 많았겠죠. 뭐 우리 잘 아시는 뭐 기독교선 같은 데 가서 봤다고 한다면 뭐 전혀 다른 결과를 그리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어떤 그런 책이나 이런 거 파는 콕스베리 같은 데 갔으면 성탄절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카드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타겟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단 한 장도 없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가장 고를 만한 딱 두 종류 고를 수 있었는데 그 카드에도 역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난한 성탄절에게 무난한 인사들이 적혀져 있는 카드만 그냥 딱 두 개 고를 수 있었을 뿐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너무나 분명한 성탄절의 의미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의문이 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세상에는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저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결국 감춰진 것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구제적인 십자가를 지셨으며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당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빛의 성질이 무엇입니까? 감춰질 수 없는 것이 빛입니다. 빛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에서 등하관제 훈련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 뭐 공습을 대비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막 사이렌이 울리면 불을 다 꺼요. 근데 몇몇 분들은 불 끄는 게 굉장히 싫어서 창문에 막 이불을 막 걸어두고 커튼을 두꺼운 거 치고 이래서 불 켜고 그 밖으로 빛 새어나지 않게 그렇게 노력했던 어떤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괜히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괜히 막 불 꺼, 막 불 끄세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밖으로 불이 새어나가지 않을도록 막 이렇게 담요를 꼭꼭 싸매도 밖에서 보면 불빛이다 이렇게 조금씩 새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당신 자신을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빛으로 다 드러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비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건의 비밀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셨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먼저 육신을 오신 것이고 둘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신 것이고 셋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신 것이고 넷째는 만국에 전파되셔서 믿음 받으신 것이고 영광을 올려주신 이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기 때문이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좀 비범한 사람, 좀 대단한 사람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에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구세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던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냐면 그냥 좀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제가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인천에 살았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인천으로 사거리 위에 큰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간판이 뭐라고 세워져 있냐면 성인 중 성인 하셨네. 성탄절 즈음에 그 세운 입간판이 어디서 세웠냐 이렇게 보니까 인천에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그 사거리에 큰 입간판을 세워서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큰 입간판을 세웠어요. 성인 중 성인 나셨네. 그게 무슨 의미냐고. 예수님이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분이 나신 것을 축하한다라는 그런 입간판을 세운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베푸셨던 기적과 능력들 이런 것을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냥 여겨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별로 사람들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사셨다라고 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겠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감당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과연 주님이 이것을 아실까? 육신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이런 고통을 과연 이해하실까? 왜 주님이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십자가 고통이라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이미 경험해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랄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나의 이 상처받은 심령을 과연 아실까 생각할 수 있죠. 주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많이가 아니고 12명밖에 뽑지 않은 제자 중에 한 명에게 은삼십에 팔려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힌 바 되는 경험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조차도 그날 세 번이나 절대로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명절 때가 되어서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줘야 될 그런 상황에서 죄수 바라봐 예수님 중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는지 이렇게 빌라도가 물을 때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입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런 배신감과 상실감, 외로움, 누구보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같은 고통을 나눈 사람끼리 마음이 통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명령을 들은 채 만취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신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인간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만약에 변명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나도 너처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그 일을 행했는데 왜 너는 못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육신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능력을 구하며 간구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뭐 이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의로우심은 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와 의로 현재인 것입니다. 의롭다, 죄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롭다, 죄다 라는 개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죄를 지었다 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지은 것을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뭐 해도 입히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도적질도 하지 않고 뭐 이러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롭다라는 것과 그리고 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죽어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죄는 여러분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고 여러분은 남을 해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는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남을 속인 적도 없고 조족질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나보러 죄인이라고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전도하시는 분도 이거를 약간 오해하셔서 막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세상적인 죄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도둑질 한다든지 이런 세상적인 죄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이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보이게 되는 죄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게 되면 그 나머지 죄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의로 아직 죄인이나 의인으로 간주되는 아직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서 의인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아직 그 의가 세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완전히 이루지 못한 아직 이루지 못한 바로 그런 존재인 우리들 바로 이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 역시 성령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됐고 또한 우리의 영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아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로운 인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성령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것, 이것은 육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이제 나머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능력으로 세상에서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완성해 나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좌하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선포된 것만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까지도 완전히 선포된 그건 확고부동한 것이 우리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천사들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알려졌지만 세상에는 비밀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이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 만국에 전파되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한 민족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참된 기쁨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세상에는 감춰져 있는 비밀이지만 더 이상 비밀로만 머물러 있지 않는 비밀, 세상에 전파되어서 세상이 그 비밀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비밀, 이 문이 영원히 닫혀서 폐쇄된 비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비밀, 언제든지 열려있는 비밀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비밀인 이유는 무턱대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될 수는 없다. 좀 약간 우스갯소리 같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전 세계 만방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지금 세계 곳곳에 수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오지에까지 복음의 발길이 향하지 않은 것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복음은 이 세상 거의 모든 것에 다 전파되어 가고 있고 거의 다 전파되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문이 닫혀 있는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그곳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이 비밀을 만방에 전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비밀이 저 아프리카의 오지나 아마존의 오지에 극한되어 있는 비밀이 아니라 지금 이 미국 땅 한가운데 이 뉴욕 한가운데서도 아직도 이것이 비밀이라는 사실, 대한민국 땅 한가운데서도 아직도 이것이 비밀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끔 들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이 부활해서 교회를 이뤘다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도대체 가능하지 않은 일처럼 생각되어서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전에 송명희 씨가 작곡한 그 이름이라는 복음성가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불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신비한 표현에서 비밀이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아마 이 복음성가 다 아십니까? 송명희 씨가 이야기하는 이 비밀의 의미와 오늘 이야기하는 비밀의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는데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또한 내가 아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도 적당한 표현 방법을 알지 못해서, 또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또한 그대로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어려워서 비밀이 되어가는 비밀. 그러나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전한 예수 믿으세요라는 지극히 단순한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예수를 믿고 이 비밀을 받아들이는 역사.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렇게 전파되어서 영원히 구원받는 그러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실 때까지 알려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비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비밀을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에 접근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사람들의 교만이, 사람들의 무관심이, 사람들의 분주함이 이 비밀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에게는 알려졌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을 통해서만 알아질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은 2019년의 성탄절을 3일 앞둔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입니다. 알려지기를 바라시는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까지도 떠들썩한 잔치를 하나님 베푸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픈해 놓으신 비밀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려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비밀을 모른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시고 계신 그 심정. 복음서에 보면 그 비유가 있잖아요. 혼인잔치를 청한 그 주인의 마음.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마음. 바로 주님이 이 성탄절이란 놀라운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왔다 할지라도 결혼 예복을 입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바로 주님이 지금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심정을 오늘도 우리는 갖고 이 비밀을 만방에 전파하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비밀이 세상 만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오늘도 빛을 발하시기로 결단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